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한 걸음 진전된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생명과 하나님의 세력 안으로 이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은혜로 되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혼돈을 가지고 온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6장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해지고 15절에 있었던 것 같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라는 질문도 나올 법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결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신자가 된 이후에 무엇 때문에 열심을 부려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법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원 불변한 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11절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1차적인 질문에 관한 답, 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린 죄와 관계없고 하나님과만 관계 있는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한다.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답을 했다면 15절 이하에 나오는 두 번째 답에서는 이제 그 시각을 좀 더 깊혀가지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받은 바 우리의 신분과 처지로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 얻은 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6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바칠 수 없고 순종의 종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잠시 드리는 실패와 실수는 있을지언정 신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만 있지 하나님 안에서 떠나서 죄 아래로 우리를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놓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17절에서 이제 한 걸음 더 진전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17절과 18절도 우리가 어떻게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아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즉 1차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는 하시지 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가가 아니라고. 1차적인 구원이 아니라고. 그는 앞에 11절에서 한 거예요. 11절, 12절, 13절에 걸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다를 가르친 것이고 15절 질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답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우리는 이쪽에 속했다. 이것이 첫 번째 답. 6장 1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면 15절에서 등장한 질문과 답은 이제 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죄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가? 죄 짓는 대로 너희를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시작이 좀 지루해졌습니다만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1차적인 구원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장 중요한 힌트는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나 생명이 아니라 의에게. 16절을 할 때도 그랬죠. 16절의 대조가 뭐였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죄의 대칭이 대조가 생명이 아니었고 혹은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순종이었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에 대한 사망에 대한 대칭이 생명이나 영생이 아니라 의였던 것을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8절에도 죄에 대한 대칭이 하나님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의라는 것을 보십시오. 이 16절이 일반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결과시켰느냐 라는 것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17절과 18절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교훈의 본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서두부터 이렇게 시작됐던 복음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인간에겐 절망뿐이라 하는 것을 밝혀놓고 19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과 그러나 이 심판을 면할 방법과 능력과 실력이 인간에게 전무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23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교훈의 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설명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었다.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 깊은 우리의 중심, 즉 내가 믿었다. 외부에서 나를 잡아끈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선택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구원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은 앞에서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가 얻은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결정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하게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 원문을 조금 잘못 번역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본문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이 전부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원문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조금 원문을 직역하는 차원에서 제가 거기에 맞게 바꿔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이끌림을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원문에 맞는 번역이 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도 수동태로 너희가 이끌림 받은 바 교훈의 본, 그래야 맞고,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라고 수동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동태로 되면 능동태와 뭐가 다르냐 할 때, 이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치 우리가 이 교훈의 본을 우리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꼭 좋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동태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다릅니다. 먼저 마음으로 순종했다의 마음부터 풀고 넘어가죠. 여기서 마음이란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저 깊은 곳으로부터, 혹은 구원이 외부에서의 어떤 설득이나 권면에 의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데, 여기서 마음으로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온전히, 홀딱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마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 본문을 이제 성경이 의도한 대로 한번 풀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너희가 이끌림 받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홀딱 순종하게 되었다. 무엇에? 교훈의 본에. 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같이 어떻게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어떻게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가 교훈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본문에 맞게 설명을 하자면, 이건 이 교훈의 본의 틀에 우리를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1차적인 구원이 아니라 말입니다. 1차적인 구원.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죄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이 구원의 부분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았다라는 요 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또 죄를 져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서 너희가 그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답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십니까? 질문이 이해돼야 답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이유, 자녀 삼았다, 구원을 베풀었다는 이유. 우리가 얻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케 해서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교훈의 본이라는 걸 그런 의미에서 옛날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 잉태되고 죄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과 영생과 거룩과 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에다가 우리를 부어서 그 틀에 부어진 대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홀딱. 그래서 마음으로라는 건 그래서 홀딱이고 순종하여라는 말은 그 틀에서 부어졌기 때문에 나온 상품. 상품이라는 건 좀 참 제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죄의 틀에서 구원한 제품이더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되어 교훈의 본 속에, 교훈의 본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서 홀딱 새로운 제품으로 나와서 죄에게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될 수 있게 되었느니라. 이런 설명인 것입니다. 좀 어려운가 보죠. 여기 있는 17절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것이 내 선택이 아닌 이유는 이것이 죄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래 온 그 둘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 둘에 대한 비교는 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절 이하. 11절에 강조됐던 것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 구원의 1차적인 설명이죠. 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15절 이하에서는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언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별이나 상하고 해하는 것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구원이란 옛날에 우리가 죄의 틀 속에 부어져서 죄의 형상으로 마음으로부터 죄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영광의 틀 속에 부어져서 마음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그의 사상과 생각과 그의 전 인격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알아들으신다. 몰라도 이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런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순종시켜야 되는가라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책임에 관한 부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그 만들어진 바의 계획과 의도의 필연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순종이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은 거기다 넣었으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모난 틀에 넣으면 세모가 나올 수, 이걸 지금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나게 나와야죠. 옛날에 이제 두 형제가, 어린 두 형제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일하러 나가고, 어머니도 돈 벌러 나가면서 싸우지 말라고, 떡을 하나씩 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형은 한 입에 홀라락 먹고 동생은 아끼고 있는데 뺏어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이 동생을 꼬시죠. 예, 내가 그거 달떡 만들어줄까? 어떻게? 한 입에 꽉 깨물어지니까 이빨자국이 동그랗게 나서 달떡이 되죠. 으앙 울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 꿀떡을 만들어주마. 저도 이 꿀떡 생기죠. 정신이 좀 돌아오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붕어빵 틀에 넣으면 붕어가 나온다. 붕어 틀에 넣었으니까 붕어빵엔 붕어가 없어요. 붕어빵 틀에 넣어서 붕어가 나온다.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라고요. 국화빵 틀이 있어요. 그 기억나시죠? 국화빵 틀에는 국화빵이 나온다고요. 국화빵에 국화는 없습니다. 이게 순종한다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붙여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그 범죄에 대한 회개에서 이런 말을 하죠.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그래요. 모든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된다고. 죄 중에 잉태된다는 건 뭐냐면 죄 속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죄의 틀 속에 부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딱 그의 모든 생각과 하는 짓이 마음으로부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전인적으로 죄에 순종된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거룩과 의와 영생으로 마음으로부터 순종된 근본적으로 전인적으로 바뀌어진 그 제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이런 틀에다 놓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딴 짓을 어떻게 하냐고. 붕어빵 틀에 놓고 구웠는데 거기서 국화빵이 나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럼 붕어빵 속 틀 속에 넣었는데 국화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붕어빵 틀이 이만한데 요만큼 넣으면 이 틀에 꽉 차이지 않으면 그 모양이 다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얘기할 때는 너희가 부어진 틀은 붕어빵 틀이다. 그럼 우리가 할 건 거기 꽉 채운 붕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붕어도 아니고 국화빵도 아닌 게 됐지. 그걸로는 국화빵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15절 이하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지 않다고서 어떻게 죄로 가겠느냐. 붕어빵 틀 속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국화빵이 돼서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만드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뭘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룩했는가. 우린 자꾸 뭐만 알고 있냐면 천국 가는 표를 받은 것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런 틀 속에 부어져서 새롭게 만들어진 자라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에 관한 설명 속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있는 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요. 그럼 잘 보세요. 4절에 있는 것은 의도요 계획이요 목표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5절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그런 의도, 그런 목표를 위하여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속에는 이 목표가 이루어질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언제나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 물론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거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에서 꺼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틀 속에 넣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 표현을 잊지 마십시오. 27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2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건 훨씬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봉헌된 이중성이 있어요. 대속 제물이 되셔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 속에서 새롭게 빚어진 새롭게 형성된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찍어낸 어떤 의미의 복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러가요? 제품이 달라졌는데.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 봅시다.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구원했다 그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성경이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구원의 분명히 한 부분이고 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원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느 부분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자꾸 무슨 질문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만고땡 아닌가? 내가 뭘 해도 괜찮지 않은가?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왜요? 너희가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게서 너희를 꺼낸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대로 찍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의와 거룩으로 이제 새롭게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말입니다. 전인적으로 죄를 지으러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우스꽝스러운 거라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찍은 제품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이런 아까 붕어빵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내가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디까지였느냐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가 우리가 불순종으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신자로서는 어리석고 어처구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미련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순종이라는 것과 그래서 자꾸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구원 얻는 부분에 대하여 믿어 순종케 한다는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여 결심하여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그가 예수를 믿는 것,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 그에게 어떤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걸 암시하고 있다고. 같은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믿어 순종케 한다. 믿어 순종케 한다. 믿어 순종케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시라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라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의지와 무슨 결단과 무슨 선택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준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틀 영생과 의와 거룩의 틀 속에서 새롭게 찍혀 나온 홀딱 바뀐 존재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붕어빵 틀에서 찍은 붕어빵, 국화빵 틀에서 찍은 국화빵, 호두빵 틀에서 찍은 호두빵.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자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 저 깊은 밑바닥으로부터 바뀐 생각. 그렇죠? 여러분, 의와 거룩이 여러분의 소원으로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은 새롭게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신자된 특권과 그리고 하나의 책임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다 서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저 맨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노력과 의욕과 열심히 샘솟게 하시고 인내하고 순종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된 영광의 특권들을 우리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함과 게으름과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과 영원한 소망을 힘을 다하여 완수하여 열매 맺고 풍성히 누리고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할 일.